그 기적은 지금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기야 뭐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농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신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기적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개미떼처럼 모여들잖아요. 우리들의 문화권에서는 이 신비주의가 우리들의 종교에 깊이 이렇게 내재해 있어요. 깊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기적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속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으신 이 창조계, 이 피조계를 원하시는 때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이 당하는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먼 거리 있는 사람까지 그냥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가진 문제 정도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벼운 일이겠느냐,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기적은 정말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해요. 안 일어난다. 그건 다 아니다. 뭐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우리가 기적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그러니까 축기라든지 치유라든지 또 복음 전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분부하셨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12 사도들과 또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나가서 또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을 다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현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겠죠. 예수님의 막강한 능력이 그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에만 이렇게 한정되어서만 일어났다고 보기는, 보면은 그 주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죠. 예수님의 그런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이한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제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병을 낫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마음이든 뭐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던 사람은 금방 아기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연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왔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즉각 나와버려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아주 놀래보니까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죠. 그 뭐 나에게 뭐 특별한 뭐가 전기가 온다든지 무슨 하나님 뭐 신령한 뭐가 내려와 그런 거 전혀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같은 사람이 같은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 안 나와요.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죽기도 하죠. 죽은 다음에 새 몸을 주십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새 몸을 주세요. 누구도 기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스위치를 켰다 뭐 껐다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뭐 치유 은사를 받았다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죽기나 치유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엉터리 기적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또 사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특징은 장황하게 무슨 의식을 한다거나 그런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만지시기만 해도 되고, 때로는 환자를 보지도 않으시고 그럼 멀리서 그냥 이를테면 원격 치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즉각적이었거든요. 중풍병자의 사지가 그냥 순식간에 풀어져서 그냥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열병도 뭐 즉석에서 치유가 되어버리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하지만 예수님이 2차 2단계 치유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단계마다 그 상당히 그 치유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완치돼서 재발된 일이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그 환자가 재발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또 무제한적이었죠. 그냥 온 동네 환자들이 다 나왔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죠.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말이에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 자연이 무슨 어떻게 귀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모양이죠. 분명히 알아보는 거죠. 그 어떻게 작은 파도가 일어나고 갈릴리 바다가 가보면 상당히 길고 넓어요. 그게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갈릴리 호수인데 사실은. 어쨌든 갈릴리 호수가 그 광풍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그 파도가 세고 그런데 그걸 금방 즉각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뿐이겠어요? 그 베드로가 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칼을 쳐가지고 그 귀를 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주소도 그냥 그대로 붙이셨어요. 흙도 묻고 막 그랬을 텐데. 뭐 소독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수십 년간 앓던 고질병이 즉각 완치됐습니다. 죽은 아이를 묻으러가는 그 상녀가 예수님이 한 번의 터치로 그 죽었던 애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뿐 아니죠. 그 나사로의 경우는 나흘 동안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그 수위를 이번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치유 특징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뭐 그냥 의식을 하거나 뭐 특별히 뭘 절차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성령의 지시와 기도로 치유를 했습니다. 병자들을 이제 길에 이렇게 다 눕혀놨어요. 베드로가 혹시 글로 지나갈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닿을까 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길에 나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대규모 치유 사기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 여러 마을들이 수많은 병자들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모두 치유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 이렇게 일하면서 쓰는 그런 일종의 앞치마 그것을 병자에 얹어도 치유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도로 이런 방식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처럼 예수님이나 사도 시대처럼 그런 빈도수나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런 현상은 거기는 그 수준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거친 풍랑을 뭐 누가 한마디 명령으로 잔잔하게 한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뭐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했다. 뭐 누가 바다 위로 걸었다. 그런 거 못 본 사람 있어요?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치유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뭐 이 덩어리가 말을 한다. 뭐 눈을 장님이 눈을 떴다.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멀쩡한 나무를 보고 예수님처럼 저주를 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죠. 또 뭐 죽었던 자가 기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다시 살린 경우는 아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스토리나 이 간증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교회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2000년에 신약 교회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도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그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적들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그 일이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이 될 때까지는 부당하고 과도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삼가야 할 것입니다. 예, 조심해야 할 일이죠. 이 현대판 기적사들 중에는 진짜 사기꾼들 많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말이죠. 사탄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있지 않는 기적사들도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현상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보다도 그것을 믿는 것보다도 더 낮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깊어지는 것을 돋보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유사역 같은 거 이런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등의 표징,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그의 왕국의 위대성을 표출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만약 우리가 집착을 하면은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가브나움에서 병든 그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뭐 더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건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다 다 치유하시지 않은 기적으로 치유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이 소원이 자칫하면은 그냥 확신으로 여져요. 낫게 하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그냥 금식하고 뭐 이러잖아요. 경신된 교회라는 건 뭐냐?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웃긴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한 거 하나님 아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면 된다.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나 죽는 거 보실래요? 나 40일 작정 기도 하겠어요. 40일 금식. 전화가죠. 아, 기도 부탁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러시지 않죠. 그랬던 그런 확신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하는 그런 억지,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돼.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경신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낫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보다는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뭐 병뿐만이 아니라 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고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제 병상 신방을 이제 하는데, 뭐 참,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의사들의 말을 좀 믿어야 돼요. 의사들은 자기 직업이에요. 사람이 살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이런 거 다 압니다. 네, 상당히 알죠. 물론 100% 다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곧 몇 달 못 살 겁니다 했지만은 꼭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런 의사들의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진단과 판단과 예측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곧 죽을 사람 같은데 거기 가서 기적이 일어나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뭐 그전에는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대신 뭘 해야 되냐면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임종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 뵙게 될 테니까 회개하지 못한 거다. 회개하시고 마음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봐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무에게 도움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기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절한 사랑의 말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 목사들 사실 그게 참 힘들어요. 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당신 곧 죽는다고 말,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치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기적적인 치유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탄과 죽음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들의 삶을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빵으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빵의 기적 때문에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빚을 갚게 해주시고 내 병 낫게 하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일 잘 풀리게 해주셔서 또 나쁜 결혼관계 개선해주시고 이런저런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놓고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오직 내 문제만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아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제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참 말하기 부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빛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참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이슈가,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효자는 부모의 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욕구나 필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자식의 복지를 위해서 부모가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 이거죠. 그 베이비가 하는 짓이지 그게. 뭐 그냥 원하는 거 안 주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기적도 베푸시고 기적 같은 도움도 주세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옛날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할 때 다 어디 갔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위기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이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 자신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현재의 상황이 다 그렇게 뭐 장밋빛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희를 돌보는 부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이 손을 갖다가 그 옆구리에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예수님 오셨죠. 그러니까 못자국 보고 자 옆구리 한번 이렇게 원하면 손 넣어봐라. 예수님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내 병이 나아야 주님을 신뢰하고 내 일이 풀려야만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기적이 없이 삽니다. 극적인 기적이 항상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굶주리셨고 피곤하셨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5천명, 4천명을 그냥 기적으로 간단하게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배고프실 때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바울, 베드로, 뭐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도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 기적적인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은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의 삶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대체로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판단과 인내와 하나님께 된 꾸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종종 갑자기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의 기대나 어떤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뭐 합당하거나 뭐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중풍병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나님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 병든 건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초래된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직접적인 원인, 모든 병이 다 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보고 거기 넣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연못을 바라봤어요. 미신을 믿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께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시지 않았어요. 은혜와 자비로 치유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받는 구원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사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전한 은혜로 주인들에게 다가오시고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들의 영적 마비에서 순식간에 풀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때 언제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중풍병자를 바로 일어나게 하시고 즉석에서 많은 사람을 극히 작은 자원으로 먹이시고 그러나 우리들은 기적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구원을 받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고라사 저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환자가 다 낫고 귀신이 다 나간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었다.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하던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바르게 돌아와서 인간의 어떤 품위를 지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보면 초대인적인 기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더 많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 지혜와 영적 담대함으로 여러 종류의 공경을 우리가 헤쳐나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실 그 자체가 기적적인 삶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공경을 하나님 도우시지만 항상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거든요. 기적은 안락하고 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대 교회의 잘못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안락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대우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안락한 삶으로 이 지상에서의 편안한 삶, 그런 물질적인 삶,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 삶은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해보세요. 왜 고난이 없나?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선 나 자신있게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신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격려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쉬지 못하는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고 그것이 우리들의 보람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신약 정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뭐 혹은 은사가 필요합니까? 뭐 은사 중단론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이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그거 하나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뭐 기적이 또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이거 다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기적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말고도 기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신약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주 되신가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정성을 예증합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인 목적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기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또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뭐 죽은 신이 뭐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계와 이 영계를 이렇게 축기 같은 것을 보면 영계를 영적 그 세계를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때 일어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적은 방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자비의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것은 반드시 나 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이고 또 전도의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기적이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이런 기도가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의 성격상 기적은 뭐 주야로 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창세기에서도 쭉 보면은 기적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특정 시기에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 때 그 열재앙 같은 거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나죠.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 장자가 다 죽고 하는 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뭐 매일 기적이 일어났죠. 만나가 매일 내렸으니까 40년 동안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뭐 엘리야 시대, 뭐 사사 시대도 일어났습니다만 엘리야 시대 때 또 엘리사 때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뭐 예수님 시대, 또 사도들의 시대 기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사는 일이 막 힘들어지고 막 질병이 걸려서 그냥 정말 불치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보면은 보거나 내가 그런 경우가 참 빠지면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예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성도의 삶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라도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또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정상적인 삶의 이 오르내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신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지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없다고 하고 자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또 그 하나님을 또 증오까지 하고 이런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이거 온전한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죠. 그게 이 세상이 뭐 그냥 된 것처럼 말한다든지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되 하나님 없다 하더라. 이우진무암물의 창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솜씨와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뭐 자기를 머리를 믿는 거죠. 자기 머리를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가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로써 기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훑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이해가 낮고 충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들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의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